그래서 광야가 만들어낸 사람 8번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레미야 25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저는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각처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비행기 사고가 떨어져서 사람이 죽질 않나. 그냥 모든 것이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이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면 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위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금방 오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는 그러한 변화와 혼란과 이런 것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서부터 시작됐다가 이제는 내 삶에 이렇게 정말 피부적으로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5절에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그 땅에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를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본다면 성경에 나오는 스바냐, 하박국, 다니엘, 에스겔과 동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이 예레미야는 아수르의 몰락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몰락과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몰락과 바벨론 제국의 출현이라는 역사적인 이 전환점 시기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마지막 네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나라에 대해 종말에 대해서 유다의 마지막 네 왕들을 향해서 유다는 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목격했고 유대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았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러한 시대 때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의 메시지의 전체는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듯이 이제 곧 남유다도 멸망시킬 것이다.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성전도 하나님이 허물어버릴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경고하며 했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말을 지금 다른 말로 바꿔서 우리를 향해서 교회가 무너질 것이다. 너희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너희들의 삶은 엉망진창이 되며 끝없는 그런 고난에 끌려갈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선포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유다 백성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런 시대 때는 항상 옳은 말을 전하는 선지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는 존재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 뭐냐? 예레미야 27장 9장과 14절.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이거 다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이들이 예레미야는 너희는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선지자들 아니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않게 되리라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인데 그래도 너희는 그거를 뭐냐? 듣지 말라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예언자들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망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망하겠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려고 하는 바벨론을 오히려 치실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설마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시겠느냐?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 이 성전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집이 아니냐? 그런 성전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절대로 그러지 못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어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가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아, 이 말이 맞네. 똑같은 말이 선포, 하나는 멸망할 것이다. 하나는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말을 잡고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주제인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는 계속 이들과 정반대로 다음과 같이 예언합니다. 예레미야서 27장 6절은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에게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인들을 바벨론 손에 붙일 것이다라는 건 바벨론은 세상 손에 붙일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그의 백성, 하나님이 바벨론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의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매를 드시겠다는 얘기입니다. 27장 12절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이 당시 이제 유다의 왕이 시드기야였어요.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목에 메으라는 것 거기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면 그의 백성을 섬기면 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며 그들이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려고 할 때 순순히 따라가고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을 광야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돼.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다른 말을 듣고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난의 어려움의 시간을 주시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혼탁하고 혼란스럽고 무엇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27장 13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의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이거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 예언의 말을 듣고 거짓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하신 말처럼 왜 죽으려 하느냐 이거. 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서 하나님이 죽으리라고 하는데 왜 죽을 길을 지금 선택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27장 17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면 그곳에서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이 말은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통의 삶을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어려운 삶을 고난의 시간을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5절에서 6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라는 것은 이 광야에서 세상에서 일상의 삶을 신앙적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삶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7장 또 7절에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이거는 그와 그의 아들 손자들이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언제 다시 돌아가게 하실지 우리를 거기서 구원하게 하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너희가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7장 16절 예레미야서는 전체다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굉장히 좀 복되거나 기쁜 것보다는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 말씀이긴 합니다. 27장 16절에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것을 파괴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른다는 것을 회복의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은 너희가 속히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때가 차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장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그 땅에서 살면서 바벨론의 평화를 구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이 옳기 때문에 평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평안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일부를 제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이해로 이것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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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맞습니다도 받아들여지십니까? 바벨론의 지배 속에 살라고 하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아들이고 고난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라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고난인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레미야 선지자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지만 문제는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것이 우리에게 딜레마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따라가는가가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어느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풀지 않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그대로 놔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째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도 우리가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지 분별해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것인가.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학교뿐이니까 직장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모든 일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누가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내 자신이 그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이것을 분별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의 바로미터를 정확하게 해두어야 우리가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모습들이라고 했으니 이것들과 우리가 반대로 가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할 수 있겠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무엇입니까? 탐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욕심을 갖게 되고 탐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게 돼요. 내가 갖고 가져야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게 되고 뭐냐,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절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가 저거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내 자신을 내가 정당화해야 돼. 내가 저걸 갖는 것이 맞는 일이야, 옳은 일이야 하고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정당하다고 스스로 믿게 되는 미혹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정말 내가 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 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고 탐하는 마음이 있으면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매번 성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실패하다 보면은 10번에서 9번 실패하고 8번 실패하고 자꾸 훈련해가면서 우리가 탐심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 오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는 결국은 사망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따라 사는 것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눈에 보는 대로 그것을 따라가서 사는 거고, 이생의 자랑은 권력이든 업적이든 재물이든 자신이 얻는 것을 자랑하고 결국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며 자신이 스스로 우상화하려는 욕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합니까? 여러분, 왜 더 좋은 집을 살려고 합니까? 하는 여러분 자신에게,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마음에 실질적으로 여러분 대답을 해보세요. 거기에서 만약에 이러한 여기에 해당되는 일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욕망은, 스스로를 우상하는 욕망은 무서운 욕망이며 파멸로 이끄는 뭐냐?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이런 죄악으로부터 멀리하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악으로 멀리하느냐?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우리 교회에 표어로 주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자꾸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심오한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고 기도할 수 없으면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어디 출근하기 전에 자동차 안에서도 주기도문을 조금 이렇게 뭐 그냥 주술 외우듯이 하늘에 계신 이거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찬찬히 새기면서 그것만이라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1년을 지나 보시면 우리의 많은 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이러한 정욕, 이런 욕심을 없애버리면서,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야 그분의 뜻을 이해하고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기뻐하시면 우리의 발걸음을 굳게 하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갈 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비록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는 해도 여러분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릎은 깨지더라도 무너지거나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가장 우선적이고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는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하루의 삶을 시작할 알리는 여러분 신호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시작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다뤘던 것처럼 요셉의 13년, 모세의 40년, 사도 바울의 10년,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 포로가 70년, 이 광야의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넘어진 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넘어진 일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람들마다 넘어지게 된 사연은 다 다르지만 넘어짐으로 인하여 그들을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들은 광야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시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서 광야를 살아야 했고 비록 벌 받아서 끌려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70년 기도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70년 기도해서 70년 만에 기도가 응답된다는 것은 거의 내 생애에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마 우리를 잊어버리셨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때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구해주셨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고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 생각보다 오래 머물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시거나 잊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시선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 뒤에 거의 따라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응?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성경을 읽으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뒤에 당신 따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도, 새로운 직장에 가 있을 때도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혼란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걱정이 되고 어떨 때는 위험한 게 있지만 우리가 위로받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Thank you. 근데 왜 하나님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길을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기 전에 하시는 뭐 준비 작업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서 해야 할 준비 작업이 있다면 무엇이고, 길을 내기 위해서 준비 작업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길을 내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돌도 치우고 풀도 치우고 나무도 치우고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는데, 여기서 길이란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우리는 먼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하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먼저 외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며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 우리의 광야도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죽었을 때 모세를 광야에서 나오게 하셨고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을 광야에서 나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악한 자라 해서 곧바로 심판하지 않으시며 지켜보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동안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도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지체되면 혹시 이러다 내 인생 이렇게 광야에서 끝나는 거 아닌가 초조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광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 광야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40장 2절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으리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이것을 외치라고 하시는 것은 무엇을 마음에 닿도록 외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를 잠깐 이해해야 되는데 이사야서 40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면 여러분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모두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회개입니다. 심판에 대한 얘기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장 1절의 시작은 뭐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지자에게 백성을 위로하려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40장은 위로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위로입니까? 죄로 인해서 나락으로 떨어진 백성들에게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도 이러한 같은 맥락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완전히 벗어버리는 영광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도 노역의 때가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복역의 때가 끝나는 날이 있고 죄에 대한 대가를 충분히 치르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이 광야에서 데리고 나가실 것이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면, 지금 지나는 이 광야는 끝나고 이 광야에 강물이 넘쳐 흐르고 이 광야에 시온의 대로가 생기고 이 광야에 꽃이 피고 이 광야가 노래하고 춤을 추며 이 광야가 오아시스로 변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이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광야와 같은 삶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광야, 혼탁한 세상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이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광야에서 볼게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